스가랴 14장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아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출 치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다 끝낼 수는 없는 것 같고 둘로 나눠서 우리가 보겠는데 지금 이때까지 스가랴, 지금 스가랴의 처음 일곱 개 이상을 통해 또 일곱 개 경고를 통해서 결국 모든 구약이 그렇듯이 예수님을 또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 즉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또 그 천국 시민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지금 이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왕국과 그 왕국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구약 전체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그 당시 용어, 그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러나 미래를 지금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구약적인 용어, 그걸 가지고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상징적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이 상징이라고 할때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게 어떠한 상징인가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시지 않으시고 이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게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풀어가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 건가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이런 일을 이제 이루시겠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왕국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4장 처음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여호와의 날. 이게 뭐 성경에 뭐 많은 다른 말로도 그날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많고 그날.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죠. 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주님의 날이 되고 그 우리가 보통 주일이라 주님의 날그 그런 매주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날, 즉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그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을 때그 구약적인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항상. 왜? 예수님이 오시는, 즉 하나님이 오시는 날인데 항상 하나님이 오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죠? 복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들한테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적한테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제 복을 받는 날이죠. 여기도 이제 그날이 이르리라 했으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날의 현실을 지금 말해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날의 현실을 얘기해주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되는 용어나 그 상황들이 구약의 내용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디자인은 뭔가 하면,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인데, 근데 하나님이 맨날 우리 말하죠. 두 단계로 오신단 말이에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두번 오시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면은 간단하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오시면 세상은 끝나고 천국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디자인이 이렇게 초림과 재림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이 되는 거죠. 즉 믿음으로밖에는 볼수 없게끔 된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초림은 눈에 보이게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눈에 보이게 성취가 안 됐죠.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면서 이해를 한다. 말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예.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시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닙니까, 이게. 그날. 그 주님의 날이 마지막인데 두 단계로 이루시기 때문에 역사가 끝나지도 않은, 즉, 지금 초림 때는 역사가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세상 역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마지막이라는 그 현실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 침투를 해버리는 거죠. 지금 마지막에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그냥 보통 이해하기에는 그럼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이 끝나지 않은데 그 마지막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는 면도 있으면서 또 세상이 안 끝난 면, 천국이 이미 온 면도 있으면서 아직 눈에 보이게 오지 않은, 그래서 이 세상과 천국이 오버래핑이 됩니다. 그렇게 오버래핑이 되는 시대가 교회 시대인데,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모든 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특징은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아니 눈에 보이는데 난 안 믿겠다. 이거는 뭐 무슨 땡깡 부리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지금 믿음이 없고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데 왜 안 믿어요? 그거는 믿음이란 단어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죠.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왜 믿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이렇게 되리라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지만 아직 눈에 보이게 성취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뭡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올 때 어떤 거를 읽어보면 메시아가 와갖고 왕으로서 그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는 모습이 나오죠. 내용들이. 오늘도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근데 어떤 구약 내용을 보면은 그 메시아가 왕으로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고 그죠? 죽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개가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 그 하나는 초림때고 하나는 재림때구나. 이해를 하는데 근데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초림때는 지금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고난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초림 때도 영적으로는 이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마지막 그 적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그런 그 적군들이 사실은 진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승리의 현실이 눈에 보이게 지금 성취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걸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이기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이기신 것도 믿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여러분과 저는 이게 뭐 복습이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이 오시는 날까지 고난이란 말이에요.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처음 그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3장 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뭐 어쨌든 좋아요. 복음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사탄을 완전히 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멸하는 그 방법이 그도 뒤꿈치가 상하는. 그래서 그 메시아의 그 현실, 그 완전히 사탄을 멸하는 그 현실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제 같은 삶을, 그 예수님 삶에 더욱 참여되는 저희들의 삶도 고난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게 되면은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인데 그날에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아이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뭡니까? 이게 아까 같이 말한 대로 두 단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재림 때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 때문에 초림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즉 고난의 그 모습들이 아직도 이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식으로만 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더 남은 거예요? 세상적인 게 안 남아야 되는 건데 두 단계로 오시기 때문에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를 이 두 단계로 오는 거를 구약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냥 하나로 보시면 이거를 좁히시면 하나로 이해가 되시면 좋습니다. 왜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끝날이 올 때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즉 사탄을 완전히 물리시기 전에 고난인데 그렇게 오시기 전 그 고난이 이게 더 늘어난 거죠, 이제. 만약에 이게 한 번에 오시는 걸로 했으면은 그 오시는 그 시대에 완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막 하다가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두 단계로 나눠지니까 그것도 늘어났어요. 교회가 받고 교회가 이 뭐야 받는 고난과 이런 것도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면서 지금 저희 요한계시록이나 또 여기도 보면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고난과 핍박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많이 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벌써 봤는데 천년 왕국이 뭡니까?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즉 교회 시대 동안 구약 때는 결박이 안 된 상태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결박을 하고 그 집의 그 재산을 늑탈한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즉 천년이 시작되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이제 결박을 당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간을 늑탈하시는 그런 현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이제 구원을 외치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땅끝까지 가라 이런 명령이 없습니다. 근데 결박을 당한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이제 교회 시대.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제 구원들을 이제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인류라 전 인류라는 거는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이 아니라 모든 세상 그 백성들 뭐 랭귀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에 참여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은 이제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즉 천년이 찼다는 거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난 겁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결박당한 사탄이 잠시 놓입니다. 그래서 잠시 놓여서 뭐를 해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니라. 지금 상징적인 랭귀지인데 뭡니까? 마지막이 되면 이제 사탄이 모든 세력을 다 모아서 이제 교회를 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 내용이에요. 에스겔서에서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리핏 안 하겠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까?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는데, 즉 그 사탄이 이제 그 모든 세력을 모아서 교회를 치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그 마지막 때가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그 뭐야 치는 거 그런 현실을 여러분이 이 중간 시대 교회 시대에서도 프리뷰로 맛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그 천년이 찼을 때 더 세지는 거죠 이제. 곡과 마곡을 끌어 모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서 나온 사탄이 미혹하여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결국 뒤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치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즉 영원히 멸망을 시키려고 모으시는 거죠. 근데 그 사탄과 그 세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네들이 세력을 모아서 교회를 아예 진짜 없애버리려는 그런 걸로 지금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스가랴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14장부터 이제 보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즉 하나님이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지금 다른 데서 본 내용하고 똑같죠. 에스겔서 38장 39장 이런 내용이 지금 그대로 됩니다. 그날에 사탄과 그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열국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시려고.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지금 사탄의 세력이나 사탄도 그걸 모르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나라를 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지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고난이겠습니까? 뭐였겠습니까? 고난이죠. 지금 모든 세력, 하나님의 적 세력이 지금 교회를 치는데 교회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이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프리뷰를 우리가 당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날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 마지막이 벌써 시작이 됐는지, 사탄이 지금 뭐 어저께 풀려났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666이 어디서 태어나갖고 지금 아기로 태어났는지 뭐 모릅니다 지금. 하여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들의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이런 것은 지금 보세요. 미래에 있을 이야기지만 벌써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미래를 지금 예언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졌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갖고 그 이스라엘의 재물이 약탈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서 다 나누어 갖고, 근데 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근데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의 고난이 여기서 표현되는데, 재물이 약탈되어 그들이 보는 앞에 원수들이 나눠가지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간다.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교회가 지금 받는 고난을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받았던 고난의 그 현실을 가지고 표현을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강 알아는 듣는 거 아니에요. 아, 고난이구나. 이제 어려운 그 나날이 오는구나. 요한계시록 11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교회를 대표하는 두 증인, 즉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인데, 근데 이것이 또 7년 환란의 시대죠. 7년 환란 시대. 근데 또 뭐예요? 구약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그 다니엘서나 지금 스가랴를 봤을 때 이 다니엘서 특히 70주를 주시고 지금 그 뭐야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또 일주일 남았다 이렇게 또 연락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절반이다. 그래서 나머지 3과 2분의 1. 그죠? 한 때, 두 때, 반 때. 3과 2분의 1이 남았다. 근데 이때가 환란이에요, 또. 이때가 교회 시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즉, 교회가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그 두 증인으로 이렇게 지금 교회가 표현이 되는데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굵은 배옷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거죠.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 해온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천년 왕국 동안 교회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정말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고 이게 다 상징적인 용어죠. 그리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1260일이면은 여러분 3년 반이에요. 한때 두때 셋때 반. 3년 반을 즉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 3년 반을 세워보시면 그러면 1260일입니다. 같은 시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 근데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근데 이건 스가랴 2장에서 본 내용이죠. 스가랴 2장에서 감람나무 촛대 이게 교회였죠. 미래에 이제 있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7절부터 보게 되면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 말은 이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교회 시대인데 그 증거하는 일이 끝난단 말이에요. 즉 교회 시대가 끝나요. 즉 천년 왕국이 끝나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기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그 사탄을 어디다가 결박한대요. 20장 3절에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치 못하게 한다. 무적행에다 가둬놨잖아요. 지금 천년 동안.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지금 그 두 증인이 그 예언이 끝나는 때가 바로 이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 다 같은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11장 보시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이 두 증인 교회가 이제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때까지 지금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반대 세력을 지금 모아갖고 자기 하나님 나라를 치는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근데 문제가 뭐예요? 누가 이겨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천년이 끝나고 짧은 기간 동안, 이 짐승이 그두 증인을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아이, 두 증인이 죽어버리네. 그러면 상징적으로 지금 그두 증인의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고난과 죽음 아닙니까, 지금? 근데 상징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볼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한명한명다 그냥 뭐 진역에 갇히고 뭐 모가지가 잘려 죽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그 교회 전체 모습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아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곳이 애굽이었어요? 소돔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밖이었죠. 그런데 지금 결국 그게 세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상하죠? 두 증인이 죽는데 어디서 죽어요? 예수님 죽은 곳에서. 즉, 교회 전체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듯이 교회도 죽는 거란 말이에요. 몰라요. 저는 이게 이런 것 오싹오싹 한데. 근데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쟤를 바라보면, 아이, 그 정도로 축복하실 것 같진 않아요. 9절.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그냥 교회가 이제 죽고는 전 세상이 이제 파티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는 사탄이 아, 메시아를 죽였다. 내가 이겼다. 고거예요. 분명히 사탄은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 세상이 이제 교회를 죽인 걸로 알았는데 예수님 재림하면서 우린 다 부활하는 거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 삶을 살게끔 하시는. 근데 좀 막말로 하면 좀 억지로. 근데 억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것도 있으면서 또 그렇게 원하지 않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예수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싶은데 또 그러려니까 무섭고. 그래서 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살려달라고 또 그거 하지 말라달라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참,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이 결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기까지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교하게끔 하십니다. 그 인간에 놔뒀으면, 인간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누가 순교하겠습니까? 끝에 가서. 전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살려만 달라 그러지. 그러나, 은혜가 퍼부어지니까 끝까지 순교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스가랴로 다시 돌아가면 바로 그두 증인이 이제 다 증거가 끝나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데 예루살렘이 지는 거죠. 그래서 늑탈을 당하고 여기 지금 뭐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항상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참 희한한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그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참 희한한 모습이 나와요. 뭐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원수거든요, 서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친구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죽이자 하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안 믿는 자가 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죽이자,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교회를 죽이자, 여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아이디어가 하나가 되는 거에 반대하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와 지금 천주교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지금. 이 기독교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아이디어, 어떤 다른 종교, 어떤 그룹이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안 된다니까요. 지금 뭐 이 저 동성연애,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죄는 죄잖아요.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누구예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외에 누가 못 받아들여요? 결국에 가서는 보세요, 이제.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것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저거. 우리들. 저것들. 저 기독교인들. 그러나 2절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니까. 그분께서 직접 전쟁을 하시는 거니까. 3절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될 때 이제 막 그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을 받고 막 전쟁을 했는데 지고 그래갖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뭐 욕먹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때에 지금 저 요한계시록 그 뭐야 20장에서도 본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본 내용이고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도 본 내용이고 지금 스가랴에서도 보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 사탄과 그 세력이 완전히 교회를 지금 멸망시키고 하는 그때에 끝까지 멸망되는 거냐? 아니죠. 3절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아까 2절에는 여호와가 열국을 모아서 쳐들어오게 하는데 그렇게 한 그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홍해 사건과 그 구약에서 지금 보여지는 홍해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탄과 그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지금 구약적인 전쟁으로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세상이 지금 뭐 무슨 뭐 기독교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뭐야 기독교 적기독교 나라가 있어서 싸우고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뭐 기독교 나라가 누굽니까? 어느 나라가 기독교 나라입니까, 지금? 참 이상하게들 생각해요. 그래갖고 미국은 다 기독교 나라에서 미국은 다 좋은 편. 그러면 뭐 불교 믿고 뭐 다른 그러면 다 나쁜 편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도 지금 뭐 기독교가 지금 뭐 인정이 되는 겁니까? 요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뭐 동성녀가 나쁘다. 예. 그 다음에 어볼션이 죄다. 그랬다가는 이 기독교 나라라는 데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기독교 나라인데. 참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웃긴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아직도 그 기독교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자유가 많이 주어진 나라는 확실하죠.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가 여기 사는 게. 왜 자유롭게 아직은. 근데 이 자유가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제가요, 미국에 지금 40년이 넘게 살았는데, 제가 산 40년만 해도 어느 정도로 빨리 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더 40년은 어떻게 변하겠어요, 미국?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국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지. 예. 그러나 분명히 지금 굿뉴스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예,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이제 8절까지 보게 되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편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갈람산은 그 한가운데에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심판이 내려지는 모습을 지금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세상에 죄가 차는 것이 그 세상이 교회를 죽이는 것에서 그 죄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구약에서도 이 컨셉이 많이 나왔죠. 아브라함한테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한 나라의 노예들이 될 것인데 그 노예가 되고 400년 후에 이제 나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이 이기고 나온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죄가 차야 됩니다. 세상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까지 세상의 죄가 차야 돼요. 영적으로는 예수님 죽인 죄죠. 이제 눈에 보이게는 교회를 죽인 죄입니다. 죽였다 이런 말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도 뭐 믿음까지도 싹뭐 없어지고 그러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이 그렇게 살게끔 부르심을 받는 거죠. 모르죠. 예수님이 만년 후에 오실지 뭐 어휴 끔찍하죠. 만년 후에 오실지 뭐 지금 이제 겨우 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신 지 2000년밖에 안 됐는데 만년이라도 가야 되면은 끔찍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사도 바울 시대도 사도 바울도 곧 오실 걸로 그렇게 사신 것 같이 그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곧 오시는 걸로 얘기해서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건 항상 그 살고 있는 세대가 마지막인 걸로 생각하며 사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뭐야 빈정대죠. 너희들 맨날 온다 온다 하는데 야 2000년이나 지났다. 무슨 뭐냐? 이제 이렇게 거기 기롱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온다고 하는 예수가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기롱을 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다. 예. 5절에 아니 4절서부터 이제 심판이 내려지는데 4절서부터 뭘 얘기해 주시냐면은 새로운 창조를 이제 이루시겠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막 산이 막 잘라지고 산이 갈라지고 산이 낮아지고 어떤 도시는 막 높아지고 뭐 이 새로운 구약적인 그런 수준에서 지금 세상이 변하는 거죠. 근데 처음 것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산이 나옵니다. 이 산은 구약서부터 구약적인 용어로 지금 시내산 이 뭐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온산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지금 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 그것도 산이고 이 모든 것이 지금 그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곳이 지금 산이 그 성전이 산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모인다 이 뜻이 그 할마게든 그죠? 아마겟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모이는 산이라 이 뜻이죠. 그게 시온산이죠. 그러나 이 사탄이 모방을 해갖고 시온산처럼 지내도 할마게돈 해갖고 모이는 산을 지내도 모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성들을 만나고 하는 것, 강림하시는 것이 그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듯이 이렇게 산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오시면서 새로운 창조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10절에는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 그리고 온 땅이 10절에 아라바같이 되게. 아라바같이 된다는 말은 완전히 사막같이 평평해진다. 이런 뜻인데 어떤 예루살렘은 높이 들리고 다른 곳은 지금 이 평평한 평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산골짜기가 생기는데 그 산골짜기가 생기는 그 이유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피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이 피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건데 이사야서 40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지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즉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도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래서 여기서 스가랴에서도 지금 보니까는 낮은 데는 높아지고 높은 데는 낮아지고 산이 갈라지고 하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그렇단 말입니다. 결국 그 이사야서 40장에서 평탄케 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아져서 결국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그 꾸불꾸불한 길을 스트레이트. 그쵸? 그 말은 무슨 뜻이었죠? 백성들이 그 굽은 그 삶을 이제 곧은 삶으로 바꾸는 거죠. 즉 회개죠. 그래서 그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소리가 뭐였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러. 왜? 이걸 곧은 길로 여호와의 길을 만들려고. 근데 뭐못 만들죠. 예수님께서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뭐 옛날에 본 거니까 넘어가죠.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이사야서 24장 21절. 이사야서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심이리라. 지금 그날에 빛이 없다,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말은 구약적인 용어나 또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죠. 그게 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퍼부어지는 그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사실은 뭐 지진 좀 나고 어두워지고 하는 게 심판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표현이 된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것은 누가복음 23장에 44절에서 46절. 그래서 그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 의하면은 지금 그날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그 십자가 옆에 여러분이 한번 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지진이 나면서 큰 바위가 터지고 해가 깜깜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날이 왔네. 대번이죠. 대번에 그날이 왔네. 왜? 구약을 읽은 사람 치고 그날의 현실을 왜 모르겠어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지금 마지막이 들어오는 게 마지막이 지금 눈에 보이게 막 일어나는데 완전한 게 아니죠. 왜?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수준이 아니죠. 예수님의 초림이니까. 4절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말은 부활하시고 이렇게 그 발이 어디를 딛고 선다는 것은 그걸 주장한다는 뜻이 되는데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오죠. 이 땅과 바다를 지금 밟고 서 계시는, 즉 모든 걸 주장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도 부활을 하셔서 이제 왕으로 앉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근데 그 감람산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그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진이 나는데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이다. 아모스 1장 1절에 한번 가보세요. 아모스 1장 1절. 여기 보면은 그 지진이 지금 여기 그 5절에 보면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그럴 거다. 그러는데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은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 대하여 묵시 받은 말이다. 그럼 우시아의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내용이 뭐였어요? 5절에 그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다 그랬는데 아모스가 그 시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얼마나 큰 지진이었으면 그 시대를 지진 전 2년 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지진을. 근데 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요것밖에 몰라요. 뭐 어디서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이 아모스가 그렇게 쓴걸 보니까 와, 이거 대단한 지진이었구나. 그건 알수 있어요. 그때가 칠 거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6절, 7절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와서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예, 이 창세기 8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8장 22절. 이 노아의 홍수가 나고 예표 수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그러나 예표 수준이죠. 그렇게 하여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지금 스가랴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끝난다 이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날이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한날. 그날에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즉, 어두움이 없는 날이에요. 새 창조의 날. 이 천국의 날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몇 군데만 보고 오늘은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계속하죠. 이사야 30장 요 부분만 좀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여기에 포인트입니까? 한 군데 더 보죠. 이사야서 60장 19절. 이사야서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제 세상적인 것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빛, 새로운 이 뭐야 현실이 지금 주어지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천국 모습이 그런 그 모습 아닙니까? 천국 모습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 천국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14장이 그렇게 시작하고 그럼 1절과 2절은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그 마지막 때 이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서 이제 다 멸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새 창조가 지금 4장 4절과 5절에 새 창조가 일어나면서 6장 6절 7절도 그새 창조의 현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7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번에 하죠. 지금 꽤 지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받죠. 제가 거기까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립해드림이고 그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미 임했고 이제 여호와의 날이 눈에 보이게 임할 것입니다. 이미 임한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완전히 fulfillment이 된그 현실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알고 또 이제 그 이루어진 것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그 현실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때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그리하여 그 이루시는 현실들이 이제 어떠한 현실이 되어 우리는 어떠한 영원한 현실을 소유하고 사는 것인가. 구약서부터 이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확실히 알고,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뭐고, 어떠한 현실인가를 더욱 확실하게 믿고 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